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실험하지도 다른 이들에게 넘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는 PBS 방송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위터 글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에서 나온 첫 반응입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만 타이완 통제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타이완 정책을 천명한 타이완 동포에게 고하는 편지 발표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통일은 타이완을 중국 일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중국이 홍콩을 통치하는 방식인 일국양제의 타이완 모델이 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타이완의 독립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옵션을 보유할 것이며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다수 타이완 국민은 일국양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구구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브라질은 사회주의와 정치적 올바름 그리고 비대한 국가로부터 해방의 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부정부패와 범죄, 경제적 무책임, 이념 등에서 브라질을 해방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 시장을 개방하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훌륭한 취임 연설을 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면서 미국은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필리핀 중부 지방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섰습니다. 필리핀 정부 당국자는 열대성 저기압 오스만이 중북부 457개 마을을 강타해 적어도 8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대부분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경찰이 포함된 구조대원들은 현재 사고 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덮친 잔해를 제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백악관이 오늘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국경 보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열리는 브리핑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원내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내일 새로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셧다운을 종결하기 위해 국경 장벽 예산을 제외한 새로운 예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국경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에 공화당 의원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국경 장벽 예산을 제외한 민주당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온드라스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온드라스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사안을 놓고 이스라엘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드라스 대통령은 어제 열린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제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 북한 내 사업에 1,9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PBS 방송의 뉴스아워 보도를 인용하며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실험하지도 또는 다른 이들에게 넘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면서 그는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김 위원장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자신이 취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거부하고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북한 담당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며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다시 추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교착상태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새로운 건 아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한 발표가 멀지 않았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유인책일 뿐 무게가 실리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대미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만큼 이전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사 중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한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 동결을 의미하는 이 대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사 중 미국 언론들이 주목한 새로운 길에 무게를 두지 않은 점도 특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갖고 있는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 발전의 길이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비핵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말에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눈부신 잠재력이 있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으로 진실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이 점에서 나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정치적 수사에 영향을 받을까요?
예, 북한이 요구하는 건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단계적인 제재 완화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뚜렷하고 이 차이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가져온 배경입니다. 다만 경제 발전에 관심이 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2차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벽두에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회담이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까요?
예, 이에 대한 입증은 미국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1월이나 2월 중 2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양측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예,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실무선에서 의제 등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빅딜, 이른바 큰 틀의 합의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두 지도자가 2차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한 만큼 조만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비핵화에 이에 따른 상응 조치인데요.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협상 초기부터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의미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이후에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핵화 완료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방침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양보해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미국이 먼저 상응한 실천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 만큼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의 시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현재의 교착 상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제시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며 미한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이 의심스럽다며 핵동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동결 조치도 바람직하지만 필요한 조치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핵동결의 성공 여부도 사찰단이 북한 내부의 접근에 검증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또한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의 생산과 시험, 사용, 전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핵무기에 대한 폐기 언급은 없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미를 명확히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모호함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a hard time having much confidence in interpretations of the North Korean position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무엇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없다며 이번 신년사가 북한의 의도를 더 명확히 정의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다만 김정은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열의를 보이며 미한 관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dea that the North is pretty committed.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가 제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김정은이 미한 동맹 간 균열을 시도하는 오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외교관들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할 경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위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온건하고 간접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현재의 외교 노력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신년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That threat was very mild and indirect. And to me, that's the most important message of the speech.
아울러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비록 비핵화를 향한 추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핵 역량 개발 속도는 늦출 수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ven if we don't make any further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the test freeze slows down North Korea's ability to further develop.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실험 유예는 관련 역량 개발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광산 관광 재개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핵대결로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위협도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기반 시설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일부 제재를 해제했던 전임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김 위원장의 요구로 인해 뒤로 물러서서 전임자들과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이 비핵화 조치를 재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대화 용의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요구사항 사이에 균형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두 사업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로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저항 의사를 함께 섞어서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이 제재와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 대미 외교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울러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전까지 핵 폐기를 위한 추가 조치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큰 판돈이 걸린 핵 정상회담이 2019년에도 이어지기를 희망했지만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미국의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 중단하고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라고 요구한 점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 김 위원장이 그 같은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통해 제재 체제를 지킬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신은 또한 김 위원장이 한국에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말라고 촉구한 점을 들면서 앞으로 맺게 될 협정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약화가 수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인 CNN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뉴스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끝내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2019년 새해 제재 강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해 대북 유류 공급과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미북 협상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연초에 재상정될 전망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VOA가 준비한 신년 계획,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올해 미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미 의원들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줄곧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초점을 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데는 당적을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라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목표에 근접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새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3일 개원하는 116대 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추진될 대북 제재 법안은 리드 액트와 브링크 액트 두 건입니다. 모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법안인 리드 액트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의 줄임말로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에서도 동일 법안이 상정됐었습니다. 브링크 액트는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은행위원이 주도 작성한 초당적 법안으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으며 지난 회기 하원은 유사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리드 액트와 브링크 액트는 모두 지난 회기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결국 폐기 처리됐습니다. 가든 의원과 벤 훌런 의원 모두 올해 이 법안들을 다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든 의원은 최근 VOA에 새해 틀림없이 리드 액트를 재상정할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 absolutely. I'm committed to pushing every avenue possible to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doctrine.
또 미국은 아직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끊지 않았는데 이런 석유 공급 차단이 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한 수단도 아직 더 많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고 의회도 틀림없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하는 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식의 접근법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며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언급한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가든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고 현재로서 북한과의 회담 개최는 무의미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2차 정상회담 계획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벤 훌런 의원도 새해 의회가 개원하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브링크 액트 재상정 방안을 포함해 북한에 취할 다음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in that direction.
모든 정보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며 대북 경제 제재 체제 누출 현상도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벤 훌런 의원은 또 최근 상원 은행이 청문회에서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면서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은 알겠지만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경제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브링크 액트가 처음 발의될 당시 초안에는 현재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이후 재개해야 한다는 의회 인식 조항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바 있어 올해는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가드너 의원과 함께 지난해 6월 행정부에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법안 재상정 여부와 관련해 메넨데즈 의원이 올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연초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VOA에 2018년 말 전개되는 일에 따라 새해 의회는 북한의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전부이며 이는 그동안 미국이 기울인 노력들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re may be depending upon what we see unveiled in the next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re may be new actions necessary.
의회가 다음 조치를 검토하기 전 대북 현황에 관한 총체적 재점검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은 현 대북 상황과 지난 2년에 걸친 북핵 테러리즘 지원 활동과 인권 유린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부의 의회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 really starts with oversight on the president.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독을 시작으로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중요한 부분에서 미사여구 이상의 진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의회의 다음 조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depends on how it develops. So ultimately, I really don't think that on the issues are.
이어 남북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을 것이라며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7건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국가와 기관을 포함한 132개 대상과 300번 넘게 제재 관련 논의를 하고 북한 주재 대사들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등 활발한 제재 관련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허가한 제재 면제 조치가 모두 1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가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 보고서에서 공식 확인한 수치입니다. 해당 조치들이 유엔 회원국과 유엔 산하기구, 그 밖에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의 25조를, 나머지 2건은 2325의 31조와 2375호의 18조를 각각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나 단체의 활동에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397호의 조항이 인도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점으로 미뤄 최근 승인 사실이 공개된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과 같은 국제구호단체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활동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후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의 구호활동에 대한 제재 적용 면제를 승인하면서 세부적인 품목과 금액, 수량 정보 등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니세프가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의 총액은 245만 2천 달러, 유진벨 재단은 277개 품목 309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한 건을 승인하는 데 근거가 된 결의 2325의 해당 조항은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 공간이나 해외 기관의 지점에 적용됩니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청진 주재 러시아 영사관,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 등이 개설한 5개의 은행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옛 소련 시절 빌린 차관을 갚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개설된 계좌 역시 이 허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한 개 나라나 기관의 은행 계좌에 대한 허가가 지난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 건의 승인은 북한과 합작 사업 등을 금지한 결의 2375호와 관련된 요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합작 사업 관련 승인은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으로 앞서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해 11월 BOE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앞서서도 추가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대표부의 연례 보고서의 작성 시점이 지난달 21일인 점으로 볼 때 착공식에 대한 승인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일부 유엔 기구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여러 활동이 제재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요청들에 대해 답변을 했다면서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과 관련해 나라와 관련자들이 포함된 132개 대상과 358회에 걸쳐 교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170여 회의 연락이 오갔던 2016년이나 2017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연례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내역들도 담겼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7차례의 비공식 협의와 한 차례의 공개 브리핑, 5번의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식 협의회는 지난해 2월 5일 이뤄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과 5월 18일 영국 대사와의 만남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0일에는 러시아가 제출한 안보리 서한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밝혔지만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이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가 안보리에 제출된 직후인 만큼 관련 협의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압박해 중간 보고서 내용을 수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원본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 9월 전후 공개되는 중간 보고서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3월 30일 27척의 선박을 제재하고 10월 16일 추가로 3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80명의 개인과 75개의 기관이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내역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과 기관 등에 387개의 서한을 보냈고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바하마 등 17개 나라를 현장 방문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탈리아에 이어 지난 1년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는 안보리 임기 종료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독일이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6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18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탈북민 6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1월과 9월에 각각 2명씩, 6월과 10월에 각각 1명씩 입국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명, 남성이 1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명, 40대 1명이었습니다. 이들 탈북 난민들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유타주에 각각 2명씩 정착했고 남동부 켄터키주와 중서부 미시건주에 각각 1명씩 정착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미 의회가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2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급격히 줄었고 특히 2017년에는 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무산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새로운 안보리 이사국 합류로 연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이 새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새 미국 대사가 취임해 북한 관련 논의와 조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31일 BOA에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여전히 연초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2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9개 나라에서 1개 부족한 8개 나라의 찬성만을 확보하면서 이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관리는 BOA에 이 중요한 회의를 이달 개최할 수 없다면 내년에 개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인권 논의,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부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회의 개최를 다시 논의할 시점이 연초인지 혹은 매년 인권회의를 열었던 연말인지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이날 안보리 관계자의 발언으로 연초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1월 회의가 성사된다면 통상 연말에 열리는 회의까지 합쳐 북한 인권회의가 올해 두 번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과 20일 전까지만 해도 개최가 불투명했던 북한 인권회의가 다시 동력을 얻게 된 데는 새롭게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의 면면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안보리 신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나라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벨기에 등 5개 나라입니다. 신임 5개국 중 독일과 벨기에는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었던 유럽연합 소속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자국민을 파견할 정도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여온 나라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고 최근까지 교역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의 공식적 관여를 줄이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5개 나라 가운데 최소 3개는 북한 인권회의 개최에 찬성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2018년을 끝으로 안보리를 떠난 볼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지난 2017년 북한 인권회의 개최 당시 각각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나라입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새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들 2개 나라의 자리를 찬성으로 채우고 추가적으로 1개 나라만을 더 확보한다면 인권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정적수 9개 나라가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무산된 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새로 선출된 특정 나라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does not apply on the agenda issues like do we take up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alk about it.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의 기능적 실패일 뿐이지 북한 인권 논의 여부에 관한 의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의 이사국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올해 북한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지난해 안보리는 단 한 건의 대북 제재 결의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며 비핵화를 향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분위기를 고취시켰습니다. 한 달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 안보리 의장국은 1월부터 도미니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적도 기니와 프랑스, 독일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9월에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 의장국을 맡았던 미국은 12월에 안보리를 이끌 예정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의장국을 맡을 때마다 북한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엔 공교롭게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유엔총회 일반 토의 기간이 겹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확산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해 북한 문제를 언급했고 바로 다음 날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해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도 북한을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올해 신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활동하게 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 미국의 유엔 대사로 활동하게 될 노어트 지명자가 북한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헤일리 대사와 비교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제재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독일이 이끌 예정입니다. 익명의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지난달 BOA에 독일이 차기 의장국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2일 개최되는 첫 회의 때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올해 북한 내 사업에 19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2019년 대북 사업을 위해 19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980만 달러가 영양 사업에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수와 위생 사업을 위해 580만 달러가 필요하고 보건 사업에 39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구체적인 올해 사업 목표로 북한의 5살 이하 어린이 가운데 저체중 어린이 7만 명을 입원과 통원 방식의 치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5살 이하 어린이 160만 명에게 미량 영양소 보조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사병에 시달리는 5살 이하 어린이 89만 명을 치료하고 600만 명이 기본적인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9만 명의 임신부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2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의 5살 이하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살 이하 어린이의 3%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 2015년 이후 북한 내 사업을 위한 인도적 지원금 모금액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북 사업 필요액 1,650만 달러 가운데 10월 말 기준으로 31%에 해당하는 520만 달러 달러만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제약이 심해지는 재정 환경에서 기부자들의 지원이 없으면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상업영화를 만들어 온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의 작품이 최근 미국의 한 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15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국제영화제. 이 영화제는 작품성은 뛰어나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독립영화 제작자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소통하며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영화제에 초청된 탈북자 출신 김규민 감독의 작품 사랑의 선물이 상영되는 1시간 30분 동안 관객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북한의 한 가족의 비극을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
영화 사랑의 선물은 1990년대 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황해도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 노동당원이야.
여주인공 소정은 결혼 직후 장애인이 된 상위 군인 남편 강호를 돌보는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착한 아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는 주사 하나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 소정은 남편을 위해 마을을 누비며 뇌물을 받아먹고 사는 안전원 대철에게 돈을 꾸게 됩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남편의 절망 속에서도 소정은 희망을 버리지 않지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못 이겨 불법 성매매소까지 드나듭니다. 냉혈안 같은 안전원은 성매매소까지 직접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소정을 폭행하고 발로 짓밟습니다. 결국 안전원은 돈 대신 집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소정은 체포되고 남편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잔인하고 집요한 안전원의 행태에 소정은 공포에 떨고 집문서를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소정은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어린 딸 효심의 생일상을 차립니다. 수북이 담긴 하얀 쌀밥과 고깃국을 바라보는 효심은 행복해하지만 남편은 잘 차려진 밥상과 술을 보며 아내를 꾸짖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높고 상위 군인으로서 긍지가 높은 만큼 자력갱생에 간고분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좀먹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장군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너 정말 몰라?
남편이 야속하기만 한 소정은 통곡하며 현실을 원망합니다.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 울지 마.
뭐가 있어야 절약을 하죠? 자력갱생 간고분투요? 밥 못 먹은 지가 몇 달이나 됐고 우리 요즘에
우열하는 아내를 보며 미안해하는 강호. 소정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결국 강호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화 사랑의 선물은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입니다.
영해군이라게 되면 북한에서는 대우받는 가족이에요. 솔직히 대우받는 가족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영해군인한테 여성들이 결혼해 가면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여성들한테 뭐 배려가 가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영해군인들조차 이제 당의 배려 뭐 원래 받던 배려가 받지를 못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이제 남편의 치료비 그건 국가에서 원래 보장해줘야 되는 건데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주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치료비를 위해서 이제 자기 한몸 나가서 이제 바치고 뇌물로 바치고.
박 대표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의 삶이 그렇다면 일반 주민의 삶은 어떻겠냐고 반문합니다. 박 대표는 북한 여성들이 가장 노릇을 하려면 몸이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북한 나올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성매매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2004년도에 제가 북한으로 북송되었다가 이제 감옥에서 다 죽게 되니까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 곳이 없어서 청진 역전에 갔는데 그 역전 앞에 여자들이 이제 꽃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꽃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으니까 꽃 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이제 그런 여성들이 이제 성매매하는 여성들인데 가정 때 가정의 생계 때문에 이제 나와서 하룻밤 몸 팔고 다닌다고.
박 대표는 북한은 여성을 나라의 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꽃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발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인권 유린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
영화는 주민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고 주민들의 소유물을 빼앗아 자신의 출세를 꿈꾸는 북한 관리들의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각본을 직접 쓰고 제작한 김규민 감독은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제작해왔습니다. 일명 겨울나비 시리즈로 불리는 영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야기는 굶주림으로 실성한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2011년작 겨울나비입니다.
지금 장난하냐? 놀려?
싫어! 싫다고!
미국에서 영화를 상영했던 지난 2015년 김 감독은 VOA에 영화 제목이 겨울나비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겨울나비 사진을 봤어요. 눈밭에서 이렇게 얼어 죽은 그 날씨가 갑자기 며칠 따뜻해진 날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비가 헷갈려가지고 아, 범이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대요. 근데 그렇게 나온 나비들은 나와서 날개짓도 몇 번 못해보고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서 와 이게 참 북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 나비 자기가 태어날 시기에 태어날 장소에서 태어났으면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당시 김 감독은 큰 바다도 샘물에서 아무리 큰 불씨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불길이 되길 희망하며 그것이 훗날 통일이 됐을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나비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록영화로 탈북자 20여 명이 미국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그린 2017년작 First Step입니다. 이 작품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에 북한 대표단이 방해하는 장면과 당시 참석했던 탈북자들이 북한 대표단을 쫓아내는 상황을 주요 장면으로 담았습니다.
저들이 찌라시를 돌린다. 저들이 이제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할 거다.
그리고 겨울나비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사랑의 선물. 김규민 감독은 이 영화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화 사랑의 선물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주제를 사랑으로 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건 뭐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다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저 북한 땅에서 이제 어떻게 그 북한이라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비극성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애틋한 사랑. 그러나 당에 충실했던 주인공과 그 아내의 비극적인 삶이 바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제목의 역설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김 감독은 영화의 배경인 고난의 행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주민들의 생존력이 강해진 것 말고는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선물은 한국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국제영화제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몇 개 도시에서 열리는 영화제 등 총 9개 국제영화제에서 우수영화 후보에 오르거나 이미 수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김 감독은 영화제 출품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여 명의 영화제 관계자가 이 영화를 관람했고 이는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절반은 이룬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감독은 겨울나비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서바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국군 포로의 자식이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탄광에 집단 배치되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아메리카 나우는 새해를 맞아 미국 대학 소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1월 2일 소련은 1959년 달 탐사선 루나 1호를 발사해 달 주변을 근접 비행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합니다. 루나는 러시아어로 달을 뜻합니다. 루나 1호의 달 탐사는 앞으로 달에 착륙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데 이어 또다시 이렇게 최초의 달 탐사선인 루나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자 미국도 서둘러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폴로 계획은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켰다가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소련은 루나 2호, 3호를 계속해서 쏘아 올리다가 마침내 1966년 루나 9호가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3년 뒤 아폴로 계획을 추진해오던 미국은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소 간 우주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01년 1월 2일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여객선 직항로가 반세기 만에 개통됩니다. 타이완 관리 등 190명을 싣고 진먼항을 출발한 타이호는 6km 정도 떨어진 중국 푸젠성 샤먼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양안 간의 직항, 무역, 우편을 허용하는 통항, 통상, 통우의 이른바 소삼통이 처음으로 실현됩니다. 대만 국민당 정부는 지난 1949년 공산당에 쫓겨 대만으로 간 후 대륙과의 교류를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5월 천수이벤 총통 정부 출범 후 소삼통을 허용 52년 만에 양안 직항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성의 상아탑 학문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가 함께해서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